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27일 미국과 한국, 일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삼각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3국은 미한,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되고 분명한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미한 그리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나라들은 삼각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 여러 테러 범죄를 일으킨 일본 적군 최고 간부인 시게노부 후사코가 출소했습니다. AFP통신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1974년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프랑스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기소돼 20년형을 선고받았던 시게노부는 오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시게노부는 1970년에서 80년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 연계해 1972년 텔아비브 공항 습격 사건 등 여러 테러 사건을 일으킨 일본 적군의 최고 간부입니다. 일본 적군은 일본 내 극좌 단체인 적군파 간부들이 결성한 단체로 2000년 시게노부의 체포 이후 해산됐습니다. 시게노부는 이날 출소 직후 기자들에게 내 체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한다며 반세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바렌츠해에서 발사된 치르콘 미사일이 약 1000k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켰다며 발사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군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치르콘 미사일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보적인 무기체계로 묘사한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군함과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병력과 장비 등에 큰 손실을 입은 러시아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지속적으로 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20개 나라에서 200건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병 발별 확산을 촉진했는지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주로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감염병이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남미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WHO가 약 20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실제 감염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그리스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을 인용해 혁명수비대가 위반 행위를 이유로 27일 걸프 해역을 항해 중이던 그리스 유조선 두 척을 납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르나 통신은 어떤 위반 행위로 납포 조치를 취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전부터 평안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17도에서 최고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5m를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였습니다.
교회 학예회 발표 날 여학생들 분장실에서 처음 본 수지를 보고 반한 캠핑 대원 쌤은 수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무슨 종류의 새니? 그러자 수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응, 난 까마귀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12년에 개봉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미국 애정 코미디 영화 문라이즈 킹덤입니다. 달 뜨는 왕국이라는 뜻인데요. 영화 속의 주인공 샘과 수지가 둘이서만 지낼 수 있었던 외딴 해변에 붙인 이름이죠. 제러드 길먼, 카라 헤이워드, 브루스 윌리스, 에드워드 노턴, 빌 머레이, 틸다 스위튼 등 유명 배우들이 함께 출연한 영화인데요. 아름다운 색감으로 소년소녀의 첫사랑을 표현한 영화 문라이즈 킹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12살인 두 명의 아이가 뉴 펜잔스 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한 명은 사고로 가족을 잃고 위탁 가정에서 자란 카키 스카우트의 대원 샘, 다른 한 명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친구라곤 라디오와 책, 고양이밖에 없는 외톨이 수지인데요. 1년 전 교회에서 단체로 연극을 보다가 몰래 빠져나온 샘은 까마귀 분장을 한 수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 후로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감춰왔던 상처와 외로움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단짝이자 연인이 된 샘과 수지는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아지트를 찾아 떠나기로 하는데요.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겨 각자 약속 장소를 향합니다. 몇 시간 후 샘과 수지의 실종 사건으로 인해 뉴 펜잔스 섬은 발칵 뒤집히고 마는데 수지의 부모님과 카키 스카우트 대원들은 둘의 행방을 찾아 수색 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목표 지점인 바닷가 문라이즈 킹덤에 도착한 이들은 텐트를 치고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곧이어 수지의 가족들과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들이닥쳐 둘을 떼어놓고 마는데요.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피터 자비스의 캠프 아이바노 케이든스 들으셨습니다. 영화 문라이즈 킹덤은 앤더스 감독이 자신이 경험하고 싶었던 첫사랑을 소재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인 뉴 펜잔스 섬은 가상의 섬으로 실제로는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부분 부분 촬영했다고 하죠. 영화의 모든 요소에 참여한 웨스 앤더슨 감독은 제작 과정부터 스태프들과 철저한 자료 조사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두 아이의 첫사랑과 모험이 시작되는 장소인 뉴 펜잔스 섬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60년대의 과거로 돌아가 영화 속 캐릭터들과 그 시절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영화 속 소품을 하나씩 채워나갔다고 합니다. 카키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를 모델로 한 가상의 단체인데요. 보이스카우트는 남자아이들의 심신 단련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지난해부터 여자아이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위한 걸스카우트가 따로 있는데도 말이죠. 문라이즈 킹덤 제작팀은 350벌의 유니폼을 만들어서 카키 스카우트를 상징하는 너구리 모양의 훈장을 제작해 유니폼에 일일이 부착해보면서 지금 영화 속에 카키 스카우트 유니폼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에서는 1965년형의 텐트를 완벽하게 재현시켰는데요. 전등 스위치까지도 실제 사용했던 연도를 조사해서 배치할 만큼 관객들이 눈치채지 못할 부분조차도 놓치지 않고 영화 속의 섬세함에 주목한 웨스 앤더슨 감독과 제작진의 노력 덕분에 문라이즈 킹덤은 마치 과거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한 마법 같은 뉴 펜잔스 섬이 탄생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지의 아빠 역할을 맡은 빌 머레이는 소품들이 진짜처럼 보여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정말 장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우들은 세트, 의상, 소품 등 시각적인 이미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감을 받아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레너드 번스타인의 The Young Person's Guide to Orchestra Opus 34,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번호 34번,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n order to show you how a big symphony orchestra is put together, Benjamin Britten has written a big piece of music, which is made up of smaller pieces that show you all the separate parts of the orchestra. These smaller pieces are called variations, which means different ways of playing the same tune. First of all, he lets us hear the tune, or the theme, which is a beautiful melody by the much older British composer, Henry Purcell. Here is Purcell's theme, played by the whole orchestra together. Playing the same Purcell theme in different ways. First, we hear the woodwind family, the flutes, the oboes, the clarinets, and the bassoons. The brass family, the trumpets, the horns, the trombones, and the tuba. Now Mr. Britten arranges the Purcell theme for the string family, the violins, the violas, the cellos, and the double basses, and of course the harp. Family, all those drums and gongs and things you hit. After this, you will hear the theme by Purcell, played once more in its original form by all four families.
영화 Moonrise Kingdom 주인공인 극 중의 두 아역 배우는 이 영화 이전에는 연기 경험이 거의 전무했다고 합니다. 샘 역을 맡은 제러드 길버는 극 중에서 매는 가방을 평소에도 메고 다녔다고 하고요. 수지 역을 맡은 카라 헤이워드는 극 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실제로 길렀다고 합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실제로 극 중에서처럼 서로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세대인 그들에게 이메일이 아니라 손편지를 쓰도록 해서 그 시절을 느껴보게 해 그들이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카라 헤이워드와 제로드 길머는 짐 자머시 감독의 영화 패터슨에 다시 한번 같이 출연했습니다.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영화 배우 브루스 윌리스, 빌 머레이, 에드워드 노턴, 프란시스 맥도먼드, 틸다 스윈튼 등 이름만으로도 알려진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문라이즈 킹덤에서 기존의 이미지와는 180도 상반된 캐릭터로 연기 변신을 했죠. 다이하드 시리즈로 유명한 브루스 윌리스는 기존의 액션 배우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고 사랑의 상처를 간직한 따뜻하고 자상한 성격의 경찰, 샤프 소장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연기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는 평을 받았고요.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에드워드 노턴 역시 소심하지만 책임감 강한 카키 스카우트 55사단 대장 앤디 워드 역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엉뚱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빌 머레이와 함께 비숍 부부로 출연한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딸의 가출로 인한 불안감과 샤프 소장과의 불륜을 들키게 되면서 일생일대 혼란을 겪게 되는 로라 비숍의 복잡한 심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고 하죠. 틸다 스윈트는 샘과 수지를 갈라놓는 냉혹한 사회복지국 직원으로 출연해서 극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며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The Heroic Matter, Conditions of the Universe, Part 1, A Veiled Mist, 투지 넘치는 날씨, 우주의 상태, 첫 번째 파트 안개 속에 갇혀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1960년대 미국을 세심하게 소품으로 잘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1960년대 미국은 어땠을까요? 기성 생활 양식을 거부하는 히피 문화로 인해서 히피 스타일이 유행이었다고 하고요. 우주시대의 영향을 받은 옷들이 유행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성별, 연령에 걸쳐서 점차 일상적으로 가볍게 입는 옷들이 인기였고요. 남성복은 록스타 형태의 패션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여성복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의 옷차림을 본딴 우아한 옷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1950년대와 60년대 초기에 사회적 보수주의와 베트남 전쟁, 냉전 확대의 변혁을 부르짖었죠. 또 여성주의의 페미니즘과 환경보호 운동이 전개되면서 사회적 변혁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당시 음악은 기존 포크음악의 전자사운드가 가미된 포크록에서 시작돼 애시드락, 사이키델릭 록 등 록음악들이 인기를 끌면서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Britain, Noise Flood, Opus 59, Noi Noi Take Thou Thy Company, Britain 노아의 홍수 작품 번호 59번, 노아 노아 네 일행을 데려가라 이 곡 함께 듣고 옵니다.
who may receive. Therefore, tarry you not. Tarry you not. Tarry you not.
Sir, we are maids of mercy. Horses, geese, oxen, swine, goat and fox, sheep and kine, here coming down we see.
문라이즈 킹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총 예산 1,600만 달러로 앤더슨 감독 영화 중에 데뷔작인 바틀 로켓 다음으로 저예산 영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웨스 앤더슨 감독의 섬세함과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완성된 문라이즈 킹덤은 2012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 영화인들의 관심을 모았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유명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문라이즈 킹덤은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개봉 후 각종 매체와 시상식에서 뽑은 올해 영화로 선정돼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고요. 전미 비평가협회 올해 독립영화 탑10 선정, 보스턴 비평가협회 올해 영화 탑10, 또 미국 필름 코멘트 선정 2012 베스트 무비 3위, 미국 빌리지 보이스 선정 2012 최고의 영화 탑11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고담 어워즈에서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보스턴 비평가협회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문라이즈 킹덤 음악을 맡은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새끼, 뉴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트리 오브 라이프 등 수많은 거장과 작업을 통해 걸작 영화들의 음반을 탄생시킨 그리스계 프랑스 음악감독인데요. 1960년대 프랑스 샹송 가수인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사랑의 시간을 샘과 수지가 사랑의 도피로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가는 테마음악으로 썼고요. 웨스 앤더슨 감독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영한 음악으로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과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이 해석한 음악에 맞춰서 그 분위기를 재현하는 곡을 그대로 쓰거나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수지와 샘의 테마 음악이죠.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르 동드 레모아, 사랑의 시간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문라이즈 킹덤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외톨이지만 맑고 순박하면서 열정 있는 두 꼬마,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이 예쁘게 그려진 영화 같다. 그래서 더 순수하게 보이는 영화다. 잘 짜인 악보 같은 영화다. 화면이 이렇게 이상적일 수가. 샘과 수지, 영원하게. 웨스 앤더슨 감독의 최고의 작품이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다. 보는 내내 행복했다. 이런 수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문라이즈 킹덤은 소중한 영화다라고 호평했고요. 플러그드 인 평론가는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서 두 명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집과 가족을 떠나 도망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이 12살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헨크 윌리엄스의 Long Gone Lonesome Blues, 오래전에 사라진 외로운 블루스, 그리고 이어서 레너드 본스타인과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Le Cannibal des Animaux, Grand Fantasy Zoologique, X Volière, 동물의 사육제, 동물원의 대환상곡, 커다란 새장 함께 듣고 보시죠.
Kind of bird imaginable is whirling and wheeling around. This is a real acrobatic act for our gifted young flute player, Paula Robeson.
Thank you.
영화 문라이즈 킹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지는 고아인 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난 항상 내가 고아였으면 했어.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다 그렇거든. 난 그들의 삶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 수지의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샘과 수지의 사랑에 수지의 엄마는 수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여운 수지, 왜 네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니? 문라이즈 킹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지는 언제나 망원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그런 수지에게 샘이 이유를 묻자 수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잖아. 내가 맛을 부리는 것 같아. 라고 대답하죠. 수지와 샘이 둘만의 캠핑을 떠났을 때 샘은 수지에게 보석이라면서 선물을 갖고 오는데요. 딱정벌레를 철사에 끼워서 수지의 귀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딱정벌레 귀걸이를 수지의 귀에 걸면서 피가 흐르는 장면 주목받고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Choir of Downside School, 다운사이드 학교 합창단과 펄리의 Britain Songs from Friday Afternoons, Opus 7. Songs from Friday Afternoons, Opus 7, Old Abraham.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금요일 오후로부터의 노래, 작품 번호 7번, 나이든 아브라함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외톨이인 것 같았지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우정과 사랑을 이어간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문라이즈 킹덤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헹크 윌리엄스의 클라자. 카라이자는 문 앞에 서 있는 나무로 만든 인디언 인형이라고 하죠. 이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Just stood there and never let it show. So she could never answer yes or no. He always wore his Sunday feathers and held a Tommy Hall. The maiden wore her beads and braids and hoped someday he'd talk. Collide to stubborn to ever show a sign. Be-
because his heart was made of knotty pine. Poor Uncle Elijah, he never got a kiss. Poor Uncle Elijah, he don't know what he missed. Is it any wonder that his face is red? Elijah, that poor old wooden head. His heart was set on the Indian maid with the coal black hair. Elijah just stood there and never let it show, so she could never answer yes or no. And then one day a wealthy customer bought the Indian maid and took her oh so far away, but old Elijah stayed. Elijah just stands there as lonely as can be, and wishes he was still an old pine tree. Oh, Elijah, he never got a kiss. Oh, Elijah, he don't know what he missed. Is it any wonder that his face is red? Elijah, that poor old wooden head.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 주인공이 된 여성 관련 소식을 주제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이달의 키워드는 카린 장피에르, 여성의 정의, 그리고 여성 폭력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카린 장피에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화제의 뉴스 속 인물을 미국인들이 아는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카린 장피에르 씨의 사진을 들고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한 쇼핑몰 앞에 나왔는데요. 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여성이 누군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Hello.
Hi.
Hi. Do you know who she is?
Yes. Oh. Karen Jean-Pierre. I believe she's the new speaker for the White House. She's taking over Jen Psaki. I don't really know too much about her career.
네, 카린 장피에르는 새로운 백악관 대변인이고 그녀의 경력에 관해 잘 모르지만 미 주류 언론의 기자였을걸요. 저는 그녀가 훌륭하게 잘하길 정말 바래요. 제 생각에 백악관에 더 다양한 배경의 스태프들이 있는 것은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Oh, she's the new White House press secretary, but I know like a few random details. I just remember like she's the MSNBC.
저는 그냥 그녀가 MSNBC 기자였다는 것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같은 많은 그 훌륭한 학교를 졸업한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첫 성소주자인데 그래서 LGBT를 대표하는 것이 기뻤어요.
예, 저기 또 한 여성이 지나가는데요.
Yes, I saw Karine Jean-Pierre on MSNBC a while ago.
자, 미국 언론을 달궜던 화제의 여성은 미국의 대통령을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을 맡게 된 새로운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입니다. 영어로는 The Press Secretary, 공보비서관이라고 부르는 백악관 대변인의 역할은요, 매일 열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행정부와 전 세계의 움직임, 또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과 상호작용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대통령의 하루 일정과 그날의 뉴스에 대한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자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자, 박영서 기자와 함께 이달의 여성 뉴스 정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3일에 공식 업무를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이 최초의 성소수자 백악관 대변인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 새 대변인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카린이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 필요한 경험과 재능, 성실함을 다 가진 사람이라면서 그가 나와 우리 행정부를 대신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거라고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네. 자,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35대 미 백악관 대변인인 카린 장피에르 씨는 올해 44살로요. 이 카리브해 프랑스 영서민 마르티니크에서 IT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뉴욕 퀸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로 또 어머니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렸고요. 그 때문에 두 동생을 돌보았던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파트너와 결혼해서 입양한 딸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백악관 대변인들이 언론인 출신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장피에르 대변인도 연설가와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뉴욕 공과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MSNBC에서 정치 분석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20년 넘게 정치권 보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바라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도 일한 경험이죠. 지난 2016년 대선 기간에는 주요 진보단체인 무브온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요.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주요 직책도 맡았고 바이든 당선 후에는 행정부에서 주요 수석 부대변인으로 일해왔습니다.
네, 이 장피에르 대변인은 여성의 역할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의미를 더했는데요. 언론이 이 점도 주목을 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또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 정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주요 공직자와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소수의 흑인 여성 명단에 이 장피에르 대변인이 합류하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성 정체성과 이 흑인이라는 점이 지나치게 부각돼서 대통령보다 대변인이 더 홍보되고 있다는 그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까지 여성인데요. 역대 백악관 대변인 중에 여성이 많이 있었나요?
네, 먼저 그동안에 이 백악관 대변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 당시 1929년 주지 애커슨 백악관 대변인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두 35명의 대변인이 있었는데요. 이건 대변인, 대행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성이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였는데요. 1993년부터 2년간 임무를 수행한 디디 마이어스가 첫 여성 대변인입니다. 그 밖에 2007년부터 1년 반을 수행한 데이나 페리노 씨가 있고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네 번째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여성 대변인이 없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대변인이었던 사라 샌더스 씨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일했고요. 이어서 스테파니 그리셈, 케일리 맥커네니,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젠 사키 대변인, 그리고 지금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까지 이릅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은 특별히 임기가 있는 것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역대 대변인들 근무 날짜가 제각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짧게는 2주, 길게는 12년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12년 동안 대변인 역할을 했던 스티븐 얼리 대변인이 최장기 기록을 갖고 있고요. 최단기간 했던 인물도 역시 스티븐 얼리 대변인입니다. 해리 트루번 대통령 시절에 13일 동안 대변인 대행을 맡았습니다.
같은 인물이 최단, 최장 기록을 갖고 있네요. 자, 아직 한 달도 채 안 된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최초의 수식어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의 관심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이달의 여성 뉴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성의 정입니다. 자, 박영수 기자,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성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이란 무엇인가요?
글쎄요, 제가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아, 제 질문의 의도를 이미 파악을 하셨네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답은 사실 미국 상원 대법관 인준을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이 커탄지 잭슨 브라운 당시 지명자의 대답이었죠.
그렇죠. 저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라는 답이 당시 소셜미디어와 미 보수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의원이 커탄지 잭슨 브라운 당시 지명자에게 여성을 정의해달라 이렇게 말했고 그는 저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이런 답을 했었죠. 이 답은 성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아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학적,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성소수자들인 경우는 신체는 남성인데 여성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라서 논란거리인데요. 당시 상황을 언론이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네, 캘리포니아 글로벌 신문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었죠. 예, 블랙번 의원의 질문에 잭슨 지명자가 이 맥락에서는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해서 그녀가 미국 법률, 헌법, 심지어 인간 생물학의 기초와 상식보다 이 정치와 이념을 우선시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슨 지명자는 판사로서 자신이 하는 일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정의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저는 법을 보고 제가 결정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블랙번 의원은 여성이 무엇인지 같은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당신이 나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진보적인 교육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네. 당시 일이 있고 난 후에 지금까지도요. 몇몇 미국 언론 또 해외 매체도 여성의 정의에 관한 공방이란 주제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요. 당시 논쟁의 여파는 또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헐리우드의 탑스타 부부로 유명했던 영화배우의 법정 공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미국 뉴스에서 폭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조니 뎁, 앰버 허드인데요. 2016년 이혼소송에 이어서 2019년 명예훼손 소송으로 부부간의 폭력이 세간의 화두가 됐습니다.
네, 조니 뎁이 전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폭력의 주체가 전 부인인 앰버 허드라고 주장을 했죠.
네, 지금도 이 두 사람의 법정 진술 장면이 동영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앰버가 던진 병에 손가락 끝이 잘렸다. 아니다, 뎁이 성폭행을 해서 피를 흘렸다. 이런 식입니다.
아, 네. 스타 부부의 뭐랄까요? 진흙탕 싸움이 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것도 쟁점이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면 두 사람 다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인데요. 이 스타 부부 법정 싸움이 미국 내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가정폭력 상황 현재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단체인 국립국내폭력방지협의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미국에서는 이 평균적으로 분당 거의 20명이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받습니다. 1년 동안에 1천만 명 이상의 여성과 남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여성 4명 중에 1명, 남성 9명 중에 1명이 심각한 친밀한 파트너의 신체적 폭력, 성폭력 또는 부상,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병 등의 문제를 겪고요. 또 여성 3명 중에 1명, 남성 4명 중에 1명은 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다양한 행동들, 그러니까 때리기라든지 밀치기, 밀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7명 중에 1명, 남성 25명 중에 1명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성 10명 중에 1명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강간을 당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여성 4명 중에 1명, 남성 7명 중에 1명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친밀한 파트너에게 심각한 신체적인 폭력, 그러니까 구타, 화기, 목졸림으로 희생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성 피해자의 경우 어느 연령대 피해가 가장 높을까요?
네, 18살에서 24살 사이의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가장 흔하게 학대를 받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서 다친 사람들의 34%만 치료를 받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가정폭력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유엔 여성기구가 중저소득 국가 13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절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만 25%에서 33%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이 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8.1%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COVID-19 National Commission on COVID-19 and Criminal Justice 자료인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실업률 증가와 보육 및 재택교육과 관련한 스트레스, 또 재정적인 불안 등을 요인으로 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달의 여성 뉴스 박영서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또 최초의 성소수자로 미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카린 장피에르 씨, 그리고 여성의 정의에 관한 논란, 끝으로 미국의 가정폭력 속에 여성의 피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27일 미국과 한국, 일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3국은 미한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역내 안보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되고 분명한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미한 그리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나라들은 삼각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 여러 테러 범죄를 일으킨 일본 적군 최고 간부인 시게노부 후사코가 출소했습니다. AFP통신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1974년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프랑스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기소돼 20년형을 선고받았던 시게노부는 오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시게노부는 1970에서 80년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과 연계해 1972년 텔 아비브 공항 습격 사건 등 여러 테러 사건을 일으킨 일본 적군의 최고 간부입니다. 일본 적군은 일본 내 극좌 단체인 적군파 간부들이 결성한 단체로 2000년 시게노부의 체포 이후 해산됐습니다. 시게노부는 이날 출소 직후 기자들에게 내 체포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한다며 반세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바렌츠해에서 발사된 치르콘 미사일이 약 1000k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켰다며 발사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군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치르콘 미사일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보적인 무기체계로 묘사한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군함과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20개 나라에서 200건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병 발병 확산을 촉진했는지 의문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주로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감염병이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남미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WHO가 약 20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실제 감염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그리스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을 인용해 혁명수비대가 위반 행위를 이유로 27일 걸프 해협을 항해 중이던 그리스 유조선 두 척을 납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르나 통신은 어떤 위반 행위로 납포 조치를 취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란 당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달 그리스 영해에서 이란 유조선 억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전부터 평안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17에서 최고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28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